지금 저기 몇 번째 전도 여행 중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네. 계속 이어지는 거야?
예,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인데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빌립보에 갔었고요. 빌립보에 갔다가 왜 그 귀신 들린 여자 고쳤다가 감옥에 갇혀서 혼이 나고 그 다음에 갔던 곳이 크게 잡아서 데살로니가였거든요. 거기 가서 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난리가 나서 이제 바울 혼자 거기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혼자 거기를 떠나면서 17장 16절에 보시면 아니 15절에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울 혼자 아덴으로 가면서 그 두 사람을 빨리 오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아덴에서 저기 그 철학하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오늘 18장 그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을 좀 알고 계셔야 하는데 지난번에 드린 백지도 가지고요. 또 좀 더 상세한 지도 가지고 참고하면서 지형을 대충 익혀두세요. 그게 참 도움이 됩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왔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도 그 당시에 지방 수도입니다. 그 지방의 이름이 그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르고요. 아테네는 옛날 그리스의 수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막 옛날 수도였다라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도시고 아테네보다는 고린도가 더 그 당시에는 번성하고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서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부인 이름은 브리스길라라고 나와 있고요. 이 사람들 출신이 본도네요. 그 우리말 성경 가지고 본도 이러면 이게 지명인지 잘 모를 여지가 있습니다. 지명입니다. 비두니아 본도 이렇게 말하는 지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터키에서 흑해에 인접해 있는 지방 이름입니다. 본도. 헬라식으로 말하면 폰투스입니다. 폰투스라고 하는 본도라는 지명인데요. 거기 사람인 이 부부를 만났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저기 아굴라라는 사람하고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잘 아는데요. 여러분 어느 쪽이 발음하기 좋은가 한번 해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 말하고요. 나중에 바꾸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어느 쪽이 발음하기가 편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으신 분은 반성을 많이 하시고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읽으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편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하신 분은 성경을 많이 읽은 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에 나올 때 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입에 익숙해졌으면 그게 편한데 똑같은데요 하는 분은 별로 입이 안 담겼다는 뜻입니다. 반성을 좀 하시고요. 누가 남편이죠?
아굴라가 남편이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올 때 늘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아내가 또 역할을 많이 하는 모양이지. 이래도 많이 안.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더 전에 말이죠. 부부를 소개하면서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가 아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가 부부죠? 누가 더 부인이죠? 아, 그 당연히 삽비라가 부인입니다. 그건 부인이 먼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혹은 줄여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도 하는데 왜 부인이 먼저 나왔을까요, 이름이? 여기는 물론 아굴라가 먼저 나왔습니다만은 이 장 안에서도 더 뒤로 넘어가면 바로 이런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읽기가 편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 신랑은 열심히 돈 벌어오고 부인은요? 열심히 썼습니다. 맞습니다. 뭐 하는데 써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돕고 일을 한 사람은 부인이고요.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름이 부인이 먼저 나오게 된 거죠. 그럼 밖에 나가서 뭐 좀 한락하는데 신랑이 발목 잡는 사람들 들어있죠. 원래 유능한 남자는요, 자기가 유능한 것도 유능한 것이지만 부인이 유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주는 남자도 그 아주 훌륭한 남자들인데 한국 남자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막 그거는 나중에 남자들 만나면 할 얘기로 하고 다만 이 부분은 그랬더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업이 같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주 위대한 학자라고 봐야 되는데 그죠? 위대한 학자인데 무슨 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잠시 바울이 아르바이트했나?
그 예수님 만나고 고향 돌아가서 한 10년 동안 자기 업에 종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르바이트는 아닙니다.
그 일 자체가
이게 우리하고 유대하고 차이점인데요. 우리나라 옛날 뭐 엄마들이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키려는 이유가 뭡니까? 손에 흙안 묻히고 살게 한다고 그래 공부 열심히 시켰거든요. 유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자라도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은 따로 또 가르쳤습니다. 하나 갖고 있었어요. 우리하고 생각이 참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 예를 들어서 IMF 같은 경우에 직장에서 나와가지고도요. 뭐 즉시 재취업을 해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은 대체로 기술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와도 이내 다른 데서 일자리가 있어요. 근데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자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때만 부는 사람들? 제가 쫓겨나면 어디 학원 강사를 가든지 영업과외를 시작을 하면 아무거나 살겠다. 근데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텐트만 굴린 사람들, 가끔 은행에 있던 사람들도 쉽진 않아요, 나오면. 근데 유대인들은 공부를 하는 학자일지라도 이런 살아가는 기술 하나는요, 꼭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 텐트 만드는 걸 오늘 우리말식으로 하면 무슨 말이 되나요?
건축업.
아, 건축업입니다. 건축 기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건축일을 해가면서 선교했던 걸 가리켜서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자비량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이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많아요. 우리는 자비량 선교사 말이 그냥 품위가 좀 있어 보이죠? 영어는 품위가 좀 없어요. 텐트 메이커입니다. 자비량 선교사를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돈 벌어서 살아가는 모든 걸 텐트 메이커.
예. 그 텐트 메이커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선교사 가르쳐서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면 가서 텐트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비용 대서 선교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도 때론 여러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는 별로 꾸밈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우리말은 뭔가 좀 치장을 해야 되고 꾸며야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제일 제가 마음 안 편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한강에 있는 다리는 하나 빼고 다 대교입니다. 왜 우리는 대따라 꼭 붙여야만 다리가 그럴듯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앞에 저 새로 생기고 있는 다리 무슨 다리인지 아십니까? 성산대교가 아니고 유강대교요. 그게 무슨 대사를 붙여가지고 또 유강대교라고 하는지.
강이 있어요?
예? 네? 우리 집 앞에 그 형상강 아닙니까? 경주도 오다가 이 굴 딱 통과하면 저 건너편으로 가는 거기 말이에요. 거기 이제 일단 표지판이 붙긴 붙었어요. 거기 보면 유강 대교라고 적혀 있어요. 아, 참, 한강에도 대교, 형산강에도 대교. 우리말은 그래, 뻥이 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요. 교회, 저, 뭐, 부흥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심령 대부흥회. 그거 뭐, 대표를 그래, 꼭 넣어야 되냐 싶은데. 자, 뭐, 그건 지나가는 여담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다. 그런데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한번 보십시다. 이분들이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제목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요. 이탈리아라고 돼 있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곳 타처로 흘러온 겁니다. 여러분, 살고 있던 지역에서 민족적인 차별을 받아서 쫓겨났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떠나면서 뭘 씹고 떠나죠? 네? 두고 봐라 이러면서 떠나요? 나라 없는 서러움을 씹으면서 그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곳이 여기 고린도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으면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이 부부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에서 떠날 때 나라 없는 서러움에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했을는지 모르는데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다는 게 무슨 의미죠? 일생일대의 최고의 행복을 만난 겁니다. 위대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만한 기쁨인지 아는 사람만 압니다.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나중에 당신들 평생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면 모르긴 몰라도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황제의 명을 따라서 쫓겨났지만 추방을 당했어도 그 바울을 만난 것이 일생일대의 행복이었을 거란 얘기죠. 그건 좀 더 얘기하면 단순한 바울이 아니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일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고 말할 때 나중에라도요,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 거,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게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두 부부가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위대해집니까? 아직은 저 뒤를 봐야 되는데요. 성경에 이름이 나올 정도, 뭐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만 저 뒤쪽으로 가서 혹시 미리 좀 보신 분 계시면 이 부부가 어느 정도로 탁월한 혹은 위대한 부부가 되나요? 그 26절에 보시면 아볼로를 불러다가 가르쳤어요. 그럼 나중에 아볼로는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한 파를 말할 때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럴 때 그 중에 한 파가요? 아볼로파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이었겠어요? 초대교회 고린도교회에서 아주 위대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쫓겨나올 때 참 서럽고 힘들었겠지만 그가 이곳에서 바울을 만났다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행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아굴라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사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그러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나머지 6일은 뭐 했게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6일은 일을 하고 안식일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간 분이 뭐 일주일에 하루만 전도하고 나머지 이거 일만 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유가 그 다음 5절부터 나오니까요. 5절 보십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럽니다. 그전에도 복음을 전했을 텐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왜 비방을 하느냐. 그러니까 5절 시작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그러죠.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뭡니까?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바울이 혼자 내려와 있었거든요. 혼자 내려와 있으면서 안식일에만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온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밝히 증거함에 유대인들이 반발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걸 보면 바울도 위로가 필요하고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협력자가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처음에 그 데살로니카에서 쫓겨나올 때 혼자 오면서 이 두 사람을 빨리 보내달라고 전가를 하고 내려왔거든요. 아마 이때 한 6개월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덴을 거치고 고린도에 와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 두 사람이 합세하고 난 후에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걸 보고 바울이 한 말입니다. 6절 중간에요.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도와줍니까? 방해합니까? 일단은 방해하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도우고 있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일을 도왔습니까? 방해했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방해한 셈인데 결과적으로는요? 예수님 일을 잘 도와줬죠.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하고 오셨으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에게 몹시 대적했는데, 방해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요,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일을 결과적으로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방해를 놓는다고 놓고 반대한다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옮겼다고 그러죠. 옮겨가지고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갔거든요. 이 표현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뭘 옮겼다는 얘기예요?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장소? 그러니까 물론 장소죠.
이거 뭐야? 이거 강론하는 장소.
강론하는 장소를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숙소는요?
맨
아굴라하고 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같이 있으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반발이 워낙 거세니까 복음 전하는 장소를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긴 겁니다. 회당 옆에서요. 디도라 그러면 혹 아는 사람 없어요? 디도. 성경에 디도스도 있긴 한데 이런 디도 말고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티터스입니다. 헬라의 유명한 장군 이름 중에 디도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아주 큰 장군입니다. 그 말은 디도란 이 이름이 로마에서 아주 유력한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헬라인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유대인들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제법 명망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집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맞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거기에서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믿어버렸죠. 그리고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아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박해도 심했지만 결과가 아주 엄청났던 겁니다. 9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왜 두려워 말라고 하실까요?
이제까지 곳곳에서 계속 좀 중간중간에 박해가 있었으니까.
뭐 곳곳에서 박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뭐 도우신 적도 있고 뭐 그냥 잘 넘어갔고 특별히 말씀하신 적은 잘 없었는데 여기서 유독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아테네에서는 열심히 했었지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는요. 많은 사람이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장이 믿었다는 거는요. 잘못하면 이 동네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회당장 하는 사람은 그 유대인을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격인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가 발생할 예지가 많네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절의 스님이, 아니 주지 스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마다 부흥이 하는데 이 주지 스님이 나가가지고 내가 절에 오래 다녔는데 하고 집회를 하면요. 별일 없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방해를 하겠는데.
더 방해 정도가 아니고 집회인도 못합니다. 예전에 그런 분 계셨어요. 스님이었는데 주지 스님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부흥에 인도하면서 다니니까요. 저 뭐냐 절의 신도들이 집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황이 그 비슷한 상황이 뒤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해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폭동이 일어나거나 큰 두려움이 닥칠 만한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반응이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꿈에 밤에 특별히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일을 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많은 만큼 박해도 그만큼 심해져 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물론 그전에 계속해서 이방인들한테 전파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이제 그 강론 자체를 그 회당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이방인들을 당연대로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고린도가
초예요. 그렇죠. 고린도가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데요. 1년 6개월을 여기 머물러 있었다 그랬거든요. 다른 데는 지나가면서 또 잠깐 머물러 가면서 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이제 대중집회가 된 셈입니다. 10절 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겁내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를 지켜주시면 뭐 무서울 일 없죠? 여전히 공갈, 핍박, 협박은 계속됩니다만은 굴하지 말고 이겨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 뒤에 또 일이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그냥 쉽게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막 이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께 해버리면 될 거지. 꼭 바울에게 이렇게 격려해가면서 힘내라 그러면서 또 바울이 그런 고난을 겪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들어 있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가 반농담 반진담으로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것은 천지 창조밖에 없습니다. 창조 이후에는요? 늘 사람과 동역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못하셔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 거쳐가면서 복음 전하라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역하시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일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 안 되면 뭐 하다 좀 안 되면 쭉 현장 쫓아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힘껏 하라는 겁니다. 힘껏 하고 힘껏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시집 온 새새기가 현장에 전화 따르륵 걸어가지고 엄마 이거 김치 몇 센치로 썰어야 되나. 그 몇 센치로 썰어야 되는 답이 있나요? 세상에 우리 김치 그만큼 많이 담가도 센치 재가면서 되는 건 내가 못 봤거든요. 대충 하면 되더라 이러는데.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열심히 잘 감당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좀 신경 쓰여야 할 표현 중에 하나가요, 내 백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테네에는 별로 없고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느냐는 말이에요. 내 백성이 많으면 뭐 바울이 안 설쳐도 그거 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그러죠.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그 말의 정확한 표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행들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다 된 것이 아니고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드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만 자꾸 관심 쏟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나 이런 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시킨 겁니다. 여기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생각나는 거 없었겠습니까? 6개월간이나 떨어져 있었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아무런 얘기도 안 했겠어요? 이 두 사람이 왔기 때문에 힘을 내가지고 고린도는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와서 전해준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먼저 떠나고 나신 후에 데살로니카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카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홀로 아테네를 거치고 고린도에 와서 혼자 한참 지내다가 그 두 사람을 몹시 기다리다가 그 두 사람이 와서 전해준 소식을 들으며 여기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카 전후서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꼭 보세요. 이런 정황을 알고 그 두 권을 읽어보면 아주 감동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권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갈라디아서도 여기에서 썼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보다 좀 더 일찍 썼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갈라디아 교회는 없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거기는 바울이 저 1차, 2차 지나온 곳입니다. 그 지역을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수리아 쪽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나온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이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고린도에 있으면서 썼을 것이다.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는 합니다만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대충 여기 있을 때 썼으니까 사도행전 요 부분을 읽으면서 그쪽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책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요. 이 신앙의 초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왔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놨을 거 아니에요. 신앙에서 흔들리는 걸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를 좀 넘어 쓰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은혜 많이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에서 은혜를 좀 받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갈라디아는 학교 안 댕길락하고 나 학교 그만둘래 하는 아악 붙들고 이놈아 공부는 해야지 하는 책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야고보서는요? 공부 잘하는 우등생 붙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 까불지 말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 안 되냐 이렇게 격려하는 책이 야고보거든요. 지금 그 두 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갈라디아서도 이런 상황에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쓴 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이 상황과 그 책들을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그러죠. 갈리오는 아가야 지방의 총독입니다. 아가야라는 곳이 고린도를 중심한 그 지방 전체 이름이고요.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고 그 지역을 총괄하는 사람이 이 갈리오인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됐다라는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습니다. 어느 비문에요. 우리 흔히 델피의 비문이라고 하는데 그 비문에 총독이 된 횟수가 정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요걸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시기를 거의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주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아주 반가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총독이 되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재판을 거는 거죠. 13절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데모를 언제 하면 가장 효과적이죠? 질문이 좀 이상한데 이 말입니다. 새로운 총독이 처음 왔을 때 중간에 떠나갈 때 어느 쯤에 데모를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을까요? 처음 왔을 때요? 왜요?
아직 뭘 좀 모를 때 뭔가
상황 아직 뭐 잘 모를 때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을 때 그냥
그리고 아직 뭐
공기를 팍 잡아버렸지. 뭐 신랑같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이왕지사 이왕지사 선수 칠려면요 신혼 초에 몇 달 만에요? 3개월요. 아이고 많이 늘어졌대. 9달 만에 그러는데. 그 야구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투수가 바뀌면 바뀐 투수의 초구를 노려라. 이게 처음 투수가 바뀌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좀 있다 보면 어차피 가운데로 잘 들어올 여지가 있고 실수할 여지도 있으니까 무조건 쳐라 그런단 말이에요. 총독이 바뀌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좀 미워 죽겠는데 싶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의 내용을 잘 보세요. 13절에 보면 율법을 어기었다고 고발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갈리오의 답변이요. 참 재밌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답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보기에는 답변할 필요도
없다.
그러고는 총독이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한마디로요. 이거는 재판 대상이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하고 잘라버린 겁니다. 이 신임 총독이 뭐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독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빌라도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결국은 그 백성들의 그 강압에 굴복한 셈이죠. 갈리오는요? 백성들의 그 시위를 무시하고 원칙대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울에게 대단히 유리해져 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17절 좀 묘한데요. 재판하러 갔던 이 사람이 다 쫓겨나버리니까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내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수대내는 어떻게 맞아요? 앞에 쓰는 회당장이 그리스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회당장이 소수대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짐작컨대 그리스보가 회당장이었지만 바울을 추종하고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뭐 쫓겨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소수대내가 그 후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후임이면 이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울을 강해를 해야죠.
어쨌든 바울하고 싸워야죠. 전임 그리스보가 절해가지고 자기가 회당장이 됐다고 친다면 어쨌든 바울을 두들겨 잡아야 되는데 아마 그 일에 소수대내가 가장 앞장을 섰을 겁니다. 이 재판에 주동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재판은요? 보기 좋게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때렸는지는 이게 본문이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때렸는지 아니면 오히려 바울 편에 선 헬라인들이 뭐 분풀이를 했는지 그거는 좀 명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 일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주 유익하게 일이 전개되어 버린 겁니다. 결국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결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셈입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이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그러죠? 여러 날 가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여러 날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해를 가리키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1년 반 6개월 있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가리키는 말로 보면 여러 날 문자 그대로 봐도 되겠네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그럼 수리아가 어디죠 또? 진영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이게
돌아온 어디, 거예요?
그렇죠. 원위치로 돌아오는 겁니다. 수리아는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이 그게 수리아,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아로 떠나갈 때 하는 말은 고린도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은 고린도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 보세요. 이름이 벌써 바뀌어 나오죠? 바라건대 여러분들과 여러분 남편 이름이 이래 좀 바뀌어서, 바뀌어가지고 불리는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겐그레아라는 지명은 고린도 바로 옆입니다. 고린도 바로 옆인데요. 돌아올 때에 서원이 있어서 서원한 게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데 이 서원의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리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사전에 했었다는 거죠. 바로 고린도를 떠나려고 할 때 이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걸로 봐서 우리는 짐작컨대 이 서원의 내용은요. 전도여행과 관계된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도여행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뭐 잘 돌아오게 해주십사 우리식입니다만은 그런 내용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잘 들어주셨다라는 만족감에서 이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돼 있죠. 2차 전도 여행이었는데 고린도에서 바로 옆에 있는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요. 그 바다를 건넙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바다를 딱 건너면 맞은편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거기 배 타고 건넜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3차 여행 때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 에베소에 와서 이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가는 건 이 부부 두 사람을 거기다가 두고요.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거기서 이제 또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또 벌였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붙들었습니다. 더 있기를요. 근데 바울이 허락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가이사랴는 그 예루살렘 가까운 데거든요. 유대로 돌아온 겁니다. 유대로 돌아왔다가 가이사랴에 갔으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본부에 가서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에다가 여러분 저 문단 표시를 하나 해두세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가고 바로 넘어가잖아요. 떠나가는 거기서부터 3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3차가 구분이 안 된 상태로 지금 기록이 그냥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서 거기를 잘라두는 게 좋습니다. 다시 조금 돌아가세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니,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요? 처음에 왜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는 구절 기억하시죠?
네.
그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전도 여행 갈 때 자기가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 못 갔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돌아오는 길에 들렀단 말이에요. 들렀으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빨리 돌아와 버립니다. 왜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남긴 말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돌아오리라. 뭐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나중에라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진짜 큰 일을 또 합니다. 나중에 곧 돌아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돌아오리라 그러고 일단은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얼마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좀 신급 얘기지만 이런 거 해볼 수 있어요. 그냥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이런 거 딱 구분해가면서 좀 해주면 안 되란 말이에요. 왜 누가는 글을 쓰면서 이런 구분을 전혀 없이 그대로 밀어붙여버렸을까요?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있어야 해도 뭐 그 기간이라는 게.
우리는 뭐 하면요, 뭐 이렇게 구분해가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1차 대각선 전도운동, 그 다음에 2차, 3차 행사를 좀 위주로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누가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요번에는 1차다, 요번에는 2차다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구분 없이 그냥 가야 되면 가는 거고 떠나야 되면 떠난 거고 그렇게 다녔는데 후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꾸 이름 붙인 게 1차고 2차고 3차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주 관심사였지 내가 전도여행을 뭐 몇 차를 다니고 있고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중요하지 그거 무슨 구분해서 행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전 여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일하는 게 중요하지 그 뭐 꼭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의 눈에 어떻게 보여야 하고 물론 그런 것 좀 신경 써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끝까지 가는데요. 끝까지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몇 장? 19, 20, 21장까지 쭉 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3차 전도 여행 가면서 뭔가 뭐 이래 좀 구분도 하고 이럴 법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3차 전도 여행으로 바로 휙 넘어가 버리거든요. 왜 이렇게 구분도 안 하고 그냥 급하게 그렇게 기록했을까 생각을 좀 해봤더니 이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요 빨리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아마 24절에서 28절까지가 핵심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9장부터는 또 이제 자세하게 천천히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24절부터 28절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바울이 뿌려놓은 씨앗.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는데 그곳에서 자라난 교회들이 어떻게 건실하게 자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듯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자라고 안정되어가는 과정에서 보이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나 또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헌했는지 그걸 기록을 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 생략하고 그냥 급하게 진행되어 갑니다. 24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딘지 아세요?
이집트.
아, 이집트요?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죠?
여기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예. 이집트에는 그 대도서관이 있는
예, 예. 이집트에 대도서관이 있었던 도시니까 그리고 대강 어떤 도시요? 학문하는 도시였습니다. 학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문하는 도시였거든요. 거기서 온 사람 이러면요. 공부 꽤나 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서울 얘기 하나 왔다 이러면 어떤 느낌 들어요?
도심을 먹은 사람.
서울내기 하나 왔다 이러면 어떤 느낌 들어요? 예, 세련되고 뭐였죠? 무슨 섬에서 하나 왔다 이러면요? 뭐 좀 천스럽고 그래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가는 느낌이 딱 그런 겁니다. 아, 이 대단한 사람이.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하나 왔겠구나 그런 의미로 여기 저 의감을 줍니다. 그 다음 뒷말이 바로 그렇게 연결돼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좀 묘하다 그죠?
예수까지는 모르고 그 앞까지는 영어를 공부했단 말이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죠.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 세례를 베풀었다까지만 알고 열심히 전하는데 그게 사실은 예수에 관한 거예요. 그 앞에 표현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재림, 승천 이런 것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빼버리면요, 예수님은 누구와 비슷하냐 하면 세례요한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 고난과 부활과 재림을 빼버리고 나면 세례요한과 비슷한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근데 아볼로가 아주 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는 가르치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죠? 성인 중에 몇 대 성인이요?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여러분, 그 정도 고백하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십니다. 이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대단한 표현 같지만 그건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건 전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일까지만 알더라는 건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을 브레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요.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럼 이 상황이 기억이 나세요? 이 상황이 좀 아시겠습니까? 아볼로가 누군데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다가 누가 가르쳤겠어요? 브리스길라가 가르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한번 보셔요.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모르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들어 앉혀 놓고 진짜 복음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르쳤더라 이래되면요. 누가 듣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느냐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에게 예수의 도를 배웠을 만큼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됐더란 얘기 아니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로마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여기에 살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고 말할 때 그들이 뭐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었다, 목회를 도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 대목이 이게 얼마나 큰 대목이냐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정말 예수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것도 잘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배우고 혼자서도 공부하고 또 배울 만한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디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7절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지방이라 그랬죠? 그 에베소에서 배 타고 바다만 건너면 바로 거기 바로 건너편입니다. 왜 건너가려고 그러겠어요? 에베소에는 자기가 있을 필요가 별로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아, 브리스길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부한테 맡겨놓고 자기는요? 건너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일러라. 유대인 성경책 펴놔놓고 유대인들하고 싸워 이긴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 있죠? 스데반은 설교만 하다가 죽었죠. 성경책 펴놔놓고 싸워 이긴 사람 누가 있어요 또?
성경책 펴놓고요? 바울도 한번 안 그래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해서 싸워 이겼던 사람입니다. 아볼로도요? 여기 보세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해놔놓으면 성경 공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너무 열심히 가르치지 마라. 왜요?
제
될까 싶었어요?
일하기가 부셔야죠. 그래서
머리만 굵어질까 싶어가지고 머리만 굵어져가 뭐마요? 머리만 굵어지는 거랑 입만 살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참 골치 아픈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가르치고 내버려둬요? 바울이나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논쟁해서 어떤 얘기 낼 수 있었다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니,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켈빈이나 루터나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박해라는 게 단순하게 저놈 죽여라 어찌라 이런 게 아니고요. 회의석상에 나가서 말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갖고 말싸움해요? 성경 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구교의 신부들이나 성경 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구체적인 얘기는 잘 모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에 있던 어느 교부가 어느 책에서 무슨 말을 했고 하는 거 이런 걸 갖고 싸우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저 이때 교부 누구에게 가면 누가 이런 책을 어느 책에서 무슨 말을 했고 이거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켈빈이 그걸 그렇게 잘했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책 무슨 페이지 보긴 한 거야 이래 나오면요. 서로 재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데에 대단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나 바울이나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자체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이때 성경이 뭘 의미하죠? 예? 아,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성경이요.
그 개인들까지 그때 예수전까지 나온 뭐 모세오경까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걸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는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거든요. 여기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가지고도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19장하고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3차 전도여행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됐는데 뭐 오늘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끝나버렸네요. 빠트린 게 있는가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면 그 이름이 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비교하면 바울이 그때 비교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한테 비하면 격이 많이 떨어지나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고린도교에서 야단할 때 바울은 뭐 했고 아볼로는 뭐 했고 하는 얘기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키운 거야.
아볼로 키웠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 정도는 이래 나와야 성경을 좀 읽느라고 말하실 수가 있걸랑요. 근데 이제 보세요. 물 준 사람이 이제 씌운 사람이 중요해요. 물 준 사람이 중요해요.
그게 둘 다 중요한 거.
바울 자신이 아볼로를 그런 위치에다가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볼로도 큰 업적을 남긴 큰 동력자가 됩니다. 실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충실하게 성장해 갔다라는 이야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 주는 듯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이제 무대 뒤에 있는 이야기요. 그럼 바나바와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해가 갈 동안에 처음에 그 성질나 우리식으로 하면 삐져가지고 먼저 가버렸던 바나바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자기 땅에 또 열심히 하겠죠. 자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뭐 전도를 떠나서 안착을 했었던 게 잘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바나바의 기록은 안 나타나는데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면서 그 비안길로 사라져버린 바나바의 기록에 대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했던 그 일은 참 여전히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할 대목인데 일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일 안 생기도록 우리가 이렇게 좀 노력은 해야 되겠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장해 갔다 하는 사실이죠. 간략하게 이런 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십시다. 그 사도행전은 12장까지 가요. 대강 12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12이었으니까 12장까지 12 제자. 13장부터요. 바울이 중심이 제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중심인데 1차, 2차, 3차가 대체로 석장, 석장, 석장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 14, 15가 1차, 16, 17, 18이 2차, 그 다음에 19, 20, 21이 3차. 그 뒷이야기는 4차라고 그럴까요? 로마로 호송되어 간 이야기들이 그 뒷부분을 잇고 있거든요. 대강 이렇게 윤곽을 잡으면 사도행전 전체 개요를 그리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약을 합시다. 18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자기가 거쳐왔던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들,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혹은 갈라디아서를 요거와 관련지어서 한번 꼭 좀 읽어보세요. 요런 상황에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 참 감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났던 이 두 부부,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요, 부인은 열심히 쓰고, 쓰면서 그 당시에 여자들이 오죽하면 저 뭡니까, 여자들은 집에 가서 조용히 남편에게 배우라고 말하던 그 시절에 이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고 충성했었는지요. 이것이 로마에서 쫓겨난 서러움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쫓겨나왔으라도 그가 바울을 만난 것이 일생일대의 행복이었음을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학문에 능하고 성경에 능한 것이 결과적으로 바울처럼 그가 조금만 배우게 되면 그 지식 가지고 유대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됐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도 어쨌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 많이 읽고 공부하고 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사역자라는 것이 뭐 꼭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집에서 혹은 내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다들 아볼로가 되고 브리스길라가 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